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10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9일 모스크바 무명용사의 묘에 합동 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특사는 한국 중앙일보에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장과 다섯 차례에 걸쳐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언이나 친서 전달은 없었으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찾아가 말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남북한 간에 진정성 있는 마음이 모이면 길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장 내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잔업 거부와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이 같은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전면적인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아니지만 업체별로 북측과 기싸움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기업체들로부터 임금을 올려받기 위해 최근 수시로 행동에 나서면서 생산의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인상률 5.18%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 그리고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공단 기업은 전체 124곳의 절반에 못 미치는 49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어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의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과 쿠바 정부 간 비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인적으로 양측을 중재하고 양국 협상대표 회담을 직접 주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교황이 한 일에 감사하다며 교황은 현명함과 겸손을 갖춘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스트로 의장에게 가난한 자들을 보살핀 성인으로 유명한 투루의 성 마르틴이 그려진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9월 쿠바를 공식 방문하며 그 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예멘의 후티 반군이 10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안한 닷새 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국제 구호단체들의 구호품 전달을 위한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갑니다. 후티 반군의 휴전 수용은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이 예멘 수도 사나에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 자택을 공습한 지 몇 시간 만에 발표됐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은 공습 당시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 잔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TV에 방송됐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연합군의 공습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지난 3월 이후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멘에서는 생필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엔 세계식량기구는 구호용 연료를 실은 전세 선박을 현재 예멘에 정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경찰은 10일 지금까지 8,019명의 사망자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17,800명이고 완파 혹은 부분 파손된 주택은 57만 채에 달합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당국의 노동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가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남북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통일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네, 방금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나둘씩 취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민간단체가 6.15와 8.15 공동 행사에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남북 양측의 민간 단체가 이 공동 행사 6.15와 8.15 공동 행사에 합의한 것도 바로 이런 정부의 사전 접촉 승인에 따라서 그 접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 그래서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요 지난 5일부터 중국 선양에서 그 사흘 일정으로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 운동 기간 이렇게 정하고요.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 6.15 공동 행사를 열기로 일단 민간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에 5년 만이고요.
네.
또 만약에 실제로 행사가 열린다면은 2008년에 금강산에서 그 행사가 열린 이후에 처음이 됩니다.
네. 이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 6.15와 8.15 공동 행사 개최에 합의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남북 민간 단체가 그 선양에서 만나서 6.15 또 8.15 공동행사에 합의했지만요. 한국 정부는 좀 조심스럽고 다소 유보스러운 입장입니다. 우선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그 아직까지나 이것이 그 잠정합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는 그 남북 간의 그 당국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일 공동행사가 오면 어떻게 올 것이며 또 무슨 그 비자, 입국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네.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 좀 유보스러운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의 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가 어떤 행사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사 내용 그리고 그것의 목적 또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또 승인 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두고 봐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민간 차원의 그 대북 지원도 정부가 확대를 하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일단 사실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 대북 지원 단체에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경암이라는 그 민간 단체가 15톤의 비료를 그 지난주에 북한에 지원을 했고요.
네.
그 밖에도 그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그 대북 사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문화 공연, 학술 교류가 있고요. 또 체육 대회 이런 네.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한국 내 지방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각자 그 독특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류는 경제, 문화, 역사, 스포츠 등 그야말로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시적으로 또 금방 있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뭐 큰 것을 대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 지방자치 쪽에서 그 추진하는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도 아시다시피 그 도가 그 남북에 의해서 좀 분단된 그 도인데요. 개성 그 한옥 보존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말라리아 문제가 또 심각한데 그 경기도는 그 말라리아 공동 방역 또 이런 것도 하고요. 개풍 양묘장 그러니까 나무 키우는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도 그 황해남도 신천군의 그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평안남도 남포시에 돼지 공장을 신축해 주는 등 이런 사업도 제기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지방 자치단체만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여기에도 이제 응원단 파견이 상당히 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들 보도가 나오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민족의 동질성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거를 좀 고양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방금 그 최 기자가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협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는요. 이 위안부 관련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과거사 문제 왜곡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옌지에서 이달 말에 학술회의를 그 남북한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는 데에서는 북한 측과 그 한반도 인문 지리서적 공동 번역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도 협력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언론들도 많은 사람들이 꽤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꽉 막혀 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관계가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5.24 제재 조치 이후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제 5년 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 5.24 조치를 해제한다 뭐 혹 이런 얘기는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인 건 없는데요. 다만 그 정종욱 대통령 직속 그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거 혹시 5.24 그 제재 조치의 그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통일부 대변인은 그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 그러니까 남북 그 교류 확대 이런 조치는 5.24 조치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5.24 제재 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좀 융통성 있게 그것을 그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좀 보이긴 하고요.
예, 사실 이미 그 예외적인 사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로부터 그 남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공동으로 삼각협력 사업으로 벌이는
네.
사업이 하나 5.24 조치 예외 사안으로 그렇게 승인이 된 바가 있고요. 사실 그 5.24 조치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5.24 조치가 시행 시행된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사실 당국 차원에서 거의 얼어붙었고요. 네. 대북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북한은 이 5.24 조치를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네. 줄곧 그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근래 들어서는 정부 여당 일각에서조차도 5.24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통일부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그동안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과 마주 앉으면 당국 간의 5.24 조치 해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현안들을 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5.24 조치 여러 번 말을 하고 있는데 5.24 조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에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인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요. 앞서 3월에 북한의 그 잠수정을 동원해서 한국의 그 천안함 해군 함정을 공격해서 한국의 그 해군 장비 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공격이 그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고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그 개성공단을 제외한 그 남북 그 경제 협력과 또 인적 교류 이런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5.24 제재 조치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이런 화해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평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평양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까운데요. 그동안의 그 북한의 입장을 보면은 이 한국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대북 지원 문제라든지 또 좀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문화나 스포츠 이런 부문에서의 말하자면 교류나 협력부터 트면서 서서히 그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줄곧해서 정치 군사 문제 좀 더 큰 틀에서 남북 관계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다뤄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민간 차원의 교류를 또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네. 거의 부정적인데 가까운데요. 최근에 북한이 그 관영 매체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발표한 논평을 보면은요, 이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제안하고 뒤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교류나 협력 이런 방침들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이거를 네. 중단하라거나 그리고 또 현재는 끝났지만 미국과 한국이 군사 협력을 그 틀 안에서
네.
합동 군사 연습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큰 틀에서 그 해제를 또는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의 민간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실시된 최근에 한 여론조사는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열어야 된다 그런 그쪽의 의견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당국 간의 회담도 이런 민간 차원에서부터 서서히 이 시작이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과거에 그런 예도 뭐 많이 있었고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정상회담 부분은 전문가들의 그 설문조사 네. 결과 나온 건데요. 거의 대다수가 시점은 조금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3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지금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못하면 앞서 이명박 정부 5년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는 결국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박근혜 정부도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도 끝나고요. 또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화, 그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미한 그 연합군사훈련이 끝났고요. 또 한국 정부가 최근에 그 5년 만에 그 남북 민간 접촉 또 남북 공동행사 지원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그 일종의 그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게 호응에 나오면은 다음 달에 이제 뭐 6.15 공동선언 또 남북 그 당국 간 회담 접촉 또 8.15 남북 70주년 공동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중간에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북한이 호응해 놓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B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 탐색적 대화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발표를 보면은 탐색적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대화 문제는 최근에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북한이 그 북핵 육자회담이든 어떤 차원에서든 대화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핵무기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핵의 고도화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탐색적 대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탐색해보자라고 하는 게 탐색적 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육자회담을 여는 것은 조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맥락에서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그 핵심 당사국이죠. 육자회담에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절충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탐색적 대화를 일종의 육자회담의 예비회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네,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확히 보면은 탐색적 대화를 그 육자회담에 앞선 일종의 예비회담으로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육자회담이 열린 게 2008년 12월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지금 그 한 5년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육자회담 대결을 둘러싸고 크게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왔습니다. 그 북한이 그 육자회담 그 이미 진행되는 도중에 그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은 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육자회담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고요. 따라서 육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행동으로 그 성의를 보여라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든가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킨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신뢰가 다시 조성되는 어떤 신호로 보고 육자회담에 가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고요. 반면 북한과 중국은 그 전제조건 내세우지 말고 육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해서 모든 문제를 다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두 개의 견해가 맞서서 그동안 그 육자회담이 전혀 그 진전이 없었고 재개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 이번에 그 탐색적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이 그 일종의 그 중국이나 북한의 그런 입장을 좀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회담 뭐 대표 이런 것도 뭐 격을 차리지 않고 의제 또 무슨 사전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만나서 어쨌든 서로들 진정성이 있는지 탐색을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요.
네.
일종의 그 한국 측에서는 좀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의 황 본부장이 이미 지난 2월에 이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국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무슨 논의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이죠. 아, 지금 최 기자가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탐색적 대화 관련해서 황중국 그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무슨 추가적인 논의를 했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달에 황중국 대표가 러시아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 러시아 측 만난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번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 네.
그때도 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이 러시아, 중국, 북한 측이 조건 없이 즉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고 미국과 한국, 일본은 여러 가지 사전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양측의 대립되는 그런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들을 절충해서 그래서 자 그럼 탐색적 대화라는 것을 해보자. 아 그것은 조건이 없는 거고 육자회담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탐색적 대화라는 것에 다섯 개 나라, 북한을 제외한 다섯 개 나라가 공감대를 이뤘다. 그래서 이 북한 측과 가까운 러시아나 중국 측이 북한의 탐색적 대화 참석 여부를 곧 타진할 것이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황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또 베이징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나와 있지도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무슨 이슈가 사안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발생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육자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늘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이번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는 뭐 혹시 뭐 좀 다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두 나라의 반응이?
여태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일단 그 공감대는 이렇다. 그 탐색적 대화에 그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중국 그 본부장이 계속 얘기한 게 그 오자가 그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저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현재도 지금 상황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 문제 상황은 그 자꾸 좀 악화되는 그런 추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 영변에서 계속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북한이 계속 그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신호가 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이 그 나빠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 쪽에서는 뭐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탐색적 대화의 그 취지는 좋은데 또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북한이 수용해서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일말의 그 회의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황준국 본부장이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인데요. 이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 뭐 내밀하게 무슨 얘기가 또 깊이 있게 오갔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황중국 그 본부장이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언론들에게 밝힌 내용은 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데 한국과 중국 양측이 공감을 했다.
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뭔가를 그 협의할 게 있었다면 북한이 조속히 육자회담에 응하라 이런 정도 말고 뭔가 좀 구체적인 논의는 또 내밀하게 있었을 수 있을 텐데요.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또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금 육자회담 자체 탐색적 대화가 아니라 육자회담 자체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벌써 몇 달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다시 바뀔 수 있고요. 북한은 상당히 선언적이고 또 이 입장을 또 수시로 바꾸기도 하니까 고착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앞으로 비핵화 평화를 위한 6자회담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회담을 하려면은 핵 문제를 서로 양측이 폐기하기 위한 군축회담을 열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탐색적 대화 이런 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측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카타르의 북한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카타르에서 북한 노동자가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집단 해고가 됐죠? 이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카타르의 상당히 중견 건설 업체입니다. 이 CDC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의 건설 노동자 이 192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죠. 90명을 네. 해고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실은 저희 그 VOA가요. 북한 측 감독관들하고 CDC가 회의를 한 그 회의록을 입수해서 네. 파악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북한 측 감독관들이 카타르 당국 또는 CDC 회사가 제기하는 말하자면 노동 기준을 심각하게 어기고 여러 가지 그 이행 사안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그리고 또 그 인권 침해적인 그런 노동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네. 거를 문제로 삼아서요. 거기에 따라서 심지어는 사망자가 한 명 북한 노동자에서 발생했다라는 것까지 그 회의록에는 나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CDC라는 회사가 북한 건설 노동자들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90명을 해고하기로 통보하고 이것을 양측이 조정을 해서 발표한 겁니다.
네, 90명이라면 참 많은 수를 해고를 한 건데 카타르 현장에 파견된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 규정을 어겼다 이것이 이유라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카타르의 유명한 건설회사 CDC가 그 고용하고 있는 북한 건설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한 건데요. 그 사유가 그 회의록에 밝혀져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사유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근로 시간을 어긴 겁니다. 그 8시간 정도를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하루 12시간이나 그 초과 근무 시간을 계속 그 일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문제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식량 문제입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그 적정한 그 식량,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식량도 밥을 제대로 안 주고 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 규정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노동자들의 문제도 또 지적을 했는데요. 그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그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거나 그 제조를 하면 안 되는데 노동자들이 그 금지된 물품인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고 또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 자재를 훔칠 경우 이런 것도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그 노동 규정을 어겨서 이번에 해고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임금을 노동자들이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카타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 파견된 노동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임금 지급을 근로자, 노동자한테 직접 전달하게 하지 않고 이 당국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상당 부분을 뗍니다. 떼구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이 카타르에서도 이 문제가 여전히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이 CDC와 이 북한의 그 회의록에는 이런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당국이 받아서 가로채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앞서서 저희가 그 카타르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 에서 보면은 이 북한 노동자들이 그 임금이 상당 부분 자기 손으로 오지 않고 떼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래도 일단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벌이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도 많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 참 엄청나게 그 혹사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진해서 더 일을 하기도 하고 밤에도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그 뭐 원하는 것만큼 이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된 북한 노동자들은 그러면 북한으로 즉시 돌아가야 되나요?
네, CDC 그 건설회사는요, 당초에 그 북한 그 노동자 전원을, 그러니까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북한 노동자들이 그동안 뭐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현지에 있는 북한 대사관 측에 요청을 해서 그 당초 방침을 바꿔서 90명만 해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 현지 고용회사의 그 체류 보증이 끊겨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다만 이번에 그 해고된 90명이 다시 카타르에 입국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할 경우엔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원이 다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카타르에는 현재 북한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그 카타르에 대체로 한 3천여 명이 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부분들 그 보도블락을 깔거나 이 고층 빌딩을 짓는 이런 좀 어려운 노동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체로 북한에서 그 대외건설 지도국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속돼서요. 이 그 수도건설, 구체적으로 그 회사 이름은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이런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고요. 특히 남강건설 소속의 그 북한 노동자들은 전부 다 군인인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03년이니까
네.
한 12년이 됐는데요. 아, 현재까지 여기에서 많은 그 노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
네.
특히 또 부당한 근로 시간이라든지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사실 카타르의 CDC라는 이 건설 회사가 이번에 북한 노동자들을 해고해서 집단으로 해고해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은 그 잘 아시는 대로 해외에서의 북한 그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그 실태
네.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그 해당국의 업체가 행동으로 조치를 취한 첫 사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 노동 규정을 어겨서 이제 집단적으로 해고되는 그런 이런 첫 사례 이런 것까지 겪으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북한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군요.
네, 북한은 그 외화벌이 차원에서 그 중동, 지금 올해 밝혀진 그 카타르를 비롯해서 그 중동의 그 여러 나라의 그 노동자들을 많이 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출하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역시 그 저희가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국제적인 그 노동 기준 규범을 지켜야겠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교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그 임금, 당초 얼마 그 지불하기로 했으면 임금을 틀림없이 줘야 되고, 안전 또 음식, 식량, 또 근무 시간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장 큰 교훈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한국도 어려울 때 1960년대, 70년대 그때 이 광부들을 서독에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고 또 중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때 엄청난 많은 수의 그 한국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참 그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또 교훈을 삼으면 북한에서도 워낙 그 열심히 하는 그 노동자들이니까
예.
제대로 하면 참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내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고위 관리 15명을 처형했다는데 어떤 인물들이 어떤 이유로 처형됐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 국정원이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올 들어서 고위관리 15명을 처형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국정원이 사례로 든 고위관리를 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관급에 해당되죠. 임업성 부상이 처형이 됐는데요.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게 이유였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처형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역시 차관급인데요.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도 이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대동강변에 지금 북한 당국이 건설 중인데 그 지붕 모양을 좀 바꾸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2월 달에 처형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정원의 그 보고고요.
네.
자, 그래서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는 불문하고 무조건 관철을 시키는 그런 통치 스타일을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관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본보기 처형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 강압 정치를 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북한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거나 또 동영상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순시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그 젊은 지도자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전문가처럼 알고 일일이 지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붕 건설 문제 이런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부분일 텐데 그런 그 보도를 들을 때마다 좀 과연 이게 그 의도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정책 건의도 할 수 없고 국정 운영에도 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실이?
네, 이렇게 그 간부들에 대한 처형을 하게 되면요, 뭐 눈에 띄는 것은 뭐 당장 아마 간부들이 말을 잘 듣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꼽아 보면요, 첫째로는 간부들이 어떤 좋은 정책 수정 이런 방안이 있더라도 그 최고 지도자에게 이거를 정책 건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요. 또 국가가 상당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을 조정하거나 수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정책 조정과 수정도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또 가장 큰 또 다른 문제는 면정복배.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것을 지시하면은 앞에서는 네네 하고 순종을 하지만 뒤에서는 딴 마음을 묻고 불만을 품는 이런 면정복배 현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런 그 처형 사건 소식이 들리면서 더욱더 북한에 대한 그 주시의 눈초리가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는 소식,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내용, 그리고 중동의 카타르의 한 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요즘 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네. 일단 오퍼 레이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올가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서 공부하려면 학비나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아직까지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통일 한반도의 외교 일꾼이 되고 싶은 올해 나이 30살의 김성열 씨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뭐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기도 하고.
성열 씨가 고향 청진을 떠난 것은 1997년 말 고난의 행군 시절.
꽃집이 생활 하다가 어머님과 누나 세 명이 다 지친 겁니다. 집에서 일주일 내내 뭐 먹지도 않고 물만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어머님이 이렇게 죽을 바에는 가다가 죽자.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어머니가 마지막 국리로 중국으로 가자고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무산 지역까지 가는 석탄 그 화물차가 있습니다. 기차인데 그 석탄 화물차에
국경까지는 도둑열차를 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어느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는 뭐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과일도 많고 먹을 게 엄청 많은데.
하지만 중국 공안에 들켜 강제 북송되고 말았는데요. 단순한 경제적 도강자들은 석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온 가족이 다시 기회를 꿈꾸게 됐습니다.
경제적 도강자, 북한에 말하면 도강자라고 하는데 이 도강자들은 다 석방하라, 주소만 확인하고. 그 명령이 내려지면서 저희는 그 짧은 시기, 그러니까 딱 그 정상회담 그 시기, 그 석방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성열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 지나고 나서는 예전대로 그 북한 정부에서 보위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분들을 좀 그 노동 단련대나 이런 데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도왔던 운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잡혔거나 조금 더 늦게 북송됐더라도 지금 성열 씨 가족들의 모습은 상상으로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네, 다시 또 탈북을 한 거죠. 그해 8월 달에 이제 그때는 제가 먼저 탈북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누나 한 달 후에 이제 탈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천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국수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총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업을 또 확장시키고 그렇게 잘 정착을 하고 있다가 네, 한국으로 왔죠.
북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중국 조선족인 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국수 공장에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면서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그때 이제 라디오를 접하게 된 겁니다.
성열 씨는 언제나처럼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국동 방송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저를 이제 저 마음을 히트한 거죠. 이제 공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탈북 청년들한테 대학교 공부까지 지원해 준다. 그 말에 이제 저기를 가야겠구나.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심지어 공부까지 시켜준다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것도 대학교 공부까지. 정말 그렇다면 성열 씨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나라 같았었어요?
부유한 나라.
그런데 그냥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옷 그 패션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고 뭔가 다른 거죠. 이제 제가 경험한 세상과는. 그래서 그분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분들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한국 사람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 하는 행동과 말투. 분명 성열 씨 같은 북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잘 배워서 그런지 아는 것도 많았고 성열 씨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 격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남조선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방법을 잘 그때 몰라서 무작정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침입하자, 들어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근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탈북자들이 많이 뭐 독일 대사관으로 넘다가 잡히고, 여기 어떤 대사관 가다가 잡히고 이런 때여서, 그때는 그 대사관들 주변에 늘 공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때 당시 북경의 작은 민박 그 숙소 아니 민박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 일하다가 어머님이 그 탈북 출신의 브로커를 만나신 거예요. 거기서 밥을 해주다가 이제 주방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물이 없나 이렇게 어머니하고 대화하다가, 어머니 그분이 하시는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의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다 준다는,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브로커가 어머니가 일하고 있던 여관에 묵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렬 씨의 어머니는 다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초지종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이미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에 와서 브로커를 하던 분이었던 거죠. 그분을 만나서 우리 아들도 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나 마침 잘 됐다, 자기가 이제 탈북자들을 모으러 여기 왔는데 아들을 보내 같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그 루트를 자기가 다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네. 그분을 만나서 이제 몽골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직 그 탈북 브로커 안내자만 믿고 온 가족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미지의 나라 한국 남조선으로.
참 스릴한 어떤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을 나서 중국으로, 몽골로, 다시 한국으로의 여정은 나중에 영국과 미국으로의 진짜 여행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19살 북한 청년 성렬 씨에게는 한국의 첫 모습은 반가움보다는 놀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인상이?
좀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배웠던 한국이 아니고 너무 잘 살고, 또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꽤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혼란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북한에서 알았던,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은 분명 눈앞에 펼쳐진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북한에서 우리가 한국 남한에 대해서 배우기를 동양살이하는 나라, 많은 뭐 길거리에 거지들이 많고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는데,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긴 알았지만,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기존에 배웠던 어떤 것들이 다 깨지고 이제 완전 충격적이었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자동차의 행렬, 바쁜 걸음의 사람들,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약간의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지하철에서 보면은 다들 바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한국에 제대로 정착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성공이라는 것을 손에 쥐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그 정착 교육 시설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 그 상담을 받았었죠.
하나원 안에서?
예, 하나원 안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한국의 탈북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네가 선택해서 가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하늘꿈 학교라고 송파에 지금 있는데 그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 과정부터 공부를 했죠.
한국의 일반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부터 검정고시를 거쳐 졸업 자격을 따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아 나도 뭔가를 이 사회에서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붙어서 아 그럼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가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가득했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자격까지 12년 과정을 1년 3개월 만에 모두 섭렵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고 거의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따라갔었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핵심 문제들을 계속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 공부를 쭉 하고 또 혼자서 복습해서 한 1시, 2시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자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던 탈북 청소년들이 성렬 씨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한 줄은 알지만 공부만 하고 있는 성렬 씨가 못내 답답했던지 아저씨, 아저씨라고 불러댔을 정도였습니다.
아저씨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신문만 계속 보고 왜냐면 그 영어를 읽혀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보고 계속 책을 들고 있고 패션은 그냥 뭐 꾸미지 않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저씨 같다라는 예, 말을 많이 했죠. 예, 그때 상황상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특히 뭐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오면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게 이제 패션이거든요. 패션하고 뭐 비디오 게임, 뭐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인데 그때 당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렬 씨가 고향 청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그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예를 들면 무슨 사고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인민학교 때 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근데 반장이 꼭 그 앞에 나가서 학급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이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거든요. 청진시는 바다 옆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김성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